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1시에 958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86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53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25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3월 22일 수요일 결산할 때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거의 마쳐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 질문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님께서는 두 장에 걸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다. 24장에서는 전쟁과 재난 같은 이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그리고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교회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신다. 교회의 상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묘사되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달란트의 비유이다. 마태복음 25장 14에서 19절을 읽어보라.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자신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결산할세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달란트를 노래, 말하기와 같은 타고난 재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 19장 12에서 24절은 돈과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엘렌 G. 화잇은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달란트의 비유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중요한 교훈은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이 달란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능력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세상의 재물에도 적용된다. 교회 증언 1권 197 마태복음 25장 20에서 2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돈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불충실한 종으로 평가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사람은 가장 적은 한 달란트를 가진 자였다. 다른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과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도록 하자. 교훈입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결산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날을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관리해야 한다. 묵상. 착하고 충성된 종을 위해 준비해 두시고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하시는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또 그 즐거움은 얼마나 클지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기 위해 오실 때 그대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속의 대가로 지불된 속죄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의 가치는 우리의 구속의 대가로 지불된 속죄물의 크기로서만 평가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배응망덕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인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6.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많건 적건 크건 작건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결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대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하필이면 그 땅을,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의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용사인 갈렙이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 12,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점령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복한 땅을 한 곳 한 곳 열두 지파가 살아갈 장소로 나누고 분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절 5절에 보면 땅을 나누는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땅을 나눌 때 제비뽑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위치에 앉아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을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제비뽑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는지, 얼마나 지도자인 모세를 괴롭히고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는지, 그런 백성들에게 조그마한 틈이라도 보인다면 불어닥칠 폭풍우는 걷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 지파의 숫자를 가지고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가나안 정복에서 세운 공로를 가지고 각 지파의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족장을 둔 지파는 어른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가축이 많으면 풀이 많은 땅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서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땅을 요구하다 보면 지파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만일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라고 선언해버리면 이번에는 각 지파의 족장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얼마 안 되는 땅,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도 형제들 사이에 의의가 상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속한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이니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열두 지파의 족장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느 누구, 어느 지파도 분배한 땅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 하는 것이고, 둘째, 분배받은 땅이 크든 작든, 좋은 땅이든 좋지 않는 땅이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제비 뽑는 날이 정해지고 제비를 뽑기 위하여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인지. 한때 우리 한국에서는 자녀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는 문제로 추첨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공뽑기를 할 때 부들부들 떱니다. 왜요? 잘못 뽑을까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한때 우리 36초등학교 보내는 문제로 뽑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공뽑기를 하는 엄마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합격의 동그라미가 그려진 공을 뽑은 엄마와 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불합격의 공을 뽑은 엄마와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며 돌아가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속한 지파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을 분배받는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각 지파의 족장들은 이 순간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좋고 나쁜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디는 물이 풍성하고 어디는 메마른 광야인지 아는 것입니다. 어디는 풀이 많고 어디는 먼지만 풀풀 나뉘는 땅인지 아는 것입니다. 어디가 옥토이고 어디가 박토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러 자리에 오기 전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만큼은 하나님도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아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아오자 모두가 여호수아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제비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살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만일 안 좋은 땅을 뽑아가지고 가면 지파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할까를 생각하면 마른 침도 안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모든 족장들의 마음속에는 최악만큼은 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최악의 땅은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직도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가면 바로 곧바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 너무도 뻔했습니다. 그렇게 긴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여호수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내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렇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을 때 다른 지파의 족장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지금 자신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정탐꾼 동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부터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오직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모세에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어디가 좋고 나쁜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샅샅이 알고 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을 나온 20살 이상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 지금은 85세가 된 어른들 중에 어른,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겸상을 할 수 있고 편하게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앞으로 나와왔으니 순간적으로 다른 지파의 족장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혹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배려해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모두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을 때 마침내 갈렙이 입을 열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신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게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습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갈렙이 45년에 보고 온 헤브론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에는 뭐가 있길래, 도대체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갈렙이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 갈렙이 요구한 이 땅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해발 1000m가 훨씬 넘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높은 고지 중의 고지입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그곳에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헤브론 그 땅은 지형은 가장 높은 고산지대이고 성경에 나오는 종족들 가운데 가장 싸움을 잘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칼렙은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족장들은 순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칼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칼렙은 엉뚱하게도 그들이 가장 기피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순간에 칼렙이 45년 전의 이야기를 안 꺼내어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제비를 뽑아서 그곳이 걸리면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가면 그만이고 그곳이 아닌 다른 땅이 걸리면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칼렙은 지금 굳이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만일 유다 지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원망을 들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칼렙은 굳이 그 땅을 고집스럽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칼렙이 싸움을 잘하고 용감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칼렙이 그 땅을 요구한 것은 전적인 믿음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칼렙이 요구한 땅, 산지 헤브론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나쁜 땅, 고산지역, 아낙 자손 같은 싸움꾼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칼렙이 땅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게 안 좋은 땅을 요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칼렙이 지금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데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람인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왜 거기가 하나님의 땅입니까?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우는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자꾸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높은 산에 올라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 고모라가 있던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성경에 기록해 보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그곳을 찜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땅은 높은 산지에 돌만 많은 땅이었습니다.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차지한 땅의 반대편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렇게 볼품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이삭이 여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훗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그곳은 아낙 자손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열두 장탐꾼이 들어갔고 우상을 섬기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된 이곳, 하나님의 땅이 우상 숭배로 몸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갈렙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갈렙은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헤브론 땅을 달라고요. 자신과 그 후손들은 헤브론 땅에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은 젖과 꿀이 넉넉하게 흐르는 갈렙 지역을 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이 넉넉하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샤론 평야 지역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수박만한 포도송이가 열리는 에스골 골짜기의 땅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갈렙의 마음속에는 헤브론 땅만이 눈앞에 어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라고 아름답고 좋은 땅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갈렙이라고 자신만 믿고 따르는 유다 족속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목사인 저도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곳에 배치를 받으면 부럽고 질투도 납니다. 왜? 나는 뭐가 어때서 이곳으로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마찬가지이지요. 다른 교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신앙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는 내 말은 광야 같은 곳에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손에 꼽을 만큼밖에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기도나 사회 볼 성도들도 찾아보기 어렵고, 식사 당번 청소는 한 달에 두 번씩 돌아오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젊은 사람은 구경하기도 힘든 내 교회를 생각하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큰 소리에 외친 갈렙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헤브론이라면 우리는 두말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계산해 보지 말고 그곳이 산지이든 메마른 광야이든 설령 사막이라 할지라도 갈렙처럼 믿음의 손을 들고 그곳을 달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정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신입니다. 왜 갈렙은 하필이면 그 땅, 먼지 나는 거친 광야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갈렙처럼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요 하늘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반역. 지도적 반역의 큰 장군인 사탄은 이 전쟁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사자에게 죽은 장군의 모습을 취하고 태도를 모방하고 독특한 성격의 특성들을 나타내도록 지시한다. 군대의 지도자는 친구와 죽은 전사들과 독립전쟁의 조상의 영이 그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사실상 믿는다. 만일 그들이 가장 크게 현혹시키는 기만에 빠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 하늘의 전사들이 훌륭하고 성공적인 지도 방침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의 유명한 세속적 슬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 전쟁의 지도적인 인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유일의 분을 의지하는 대신에 대다수가 마귀의 왕에게 묻고 그를 의지하게 되었다.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겠는가? 만일 그들이 그분을 쳐다보고 신뢰했을 것 같으면, 만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오기만 했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쉽게 그렇게 해 주셨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북부 군대를 반역의 백성에게 모조리 넘겨주어 원수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보았다. 나에게는 신명기 32장 26절부터 30절이 제시되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완전히 헌신적이며 이 무서운 반역과 부자연스런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장군이 군대에 있었다. 그러나 장교와 지도적 인물 중 대부분은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성취시키고 있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진영에서 이득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사병은 낙심하고 용기가 좌절되어 있었다. 원수와의 교전에서 훌륭하게 그들의 몫을 감당했지만 그들 자신의 장교에게서 받는 대우는 짐승과 같은 취급이었다. 사병 가운데는 훌륭한 사상과 독립정신을 가진 자가 있었다. 그들은 전쟁 때문에 함께 모인 그처럼 타락한 부류의 사람과 섞여본 경험이 결코 없었다. 그리고 학대받고 모욕당하고 짐승처럼 취급되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이 모든 일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다. 많은 장교는 야수적인 정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권력을 쥐게 되자 그들의 야수적인 성격을 발휘하기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남부의 주인이 노예를 압제하듯이 압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군대를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경우에는 장군이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중에 부하가 마치 빗방울처럼 쓰러지는 상황에서 알맞은 때에 군사의 증언을 받았으면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장군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든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관심이 동일한 것처럼 격전 중에 있는 자에게 도움을 보내기는커녕 그들은 동료 장군이 원수를 성공적으로 격퇴시키고 영광을 얻진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필요한 원병을 보내지 않는다. 시기와 질투의 눈이 어두워져 원수가 승리를 얻고 연합군이 격퇴당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다. 남부의 사람은 이 반역에서 지옥에 속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데 북부의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이기적 질투를 품고서 다른 사람이 명예를 얻고 더 뛰어나지 않을까 염려한다. 이 질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전쟁을 치른 다른 나라의 국민은 오직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욕이 없는 열성으로 그들은 정복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독립전쟁의 지도자는 연합해서 움직였다. 그들은 열성, 오직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독립을 쟁취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도자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마귀와 같이 행동한다. 사탄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본성적으로 냉정하고 타산적인 장교들과 교통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버리고 이 거짓된 영들의 지도를 받아 가장 무서운 학살과 함께 그들이 격퇴당할 곳으로 이끌려갔다. 땅 위에서 대학살과 즐비한 시체를 보는 것은 그의 극악한 권위에 알맞는 일이다.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지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하여 함정을 파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갖가지 수많은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올가미를 설치하기도 하고 동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구덩이를 파서 동물들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어릴 적 추억을 더듬어 보아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면 더 많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가는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 토끼나 산 짐승들이 많이 다닐 것 같은 길목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토끼란 놈이 얼마나 예민하고 머리가 좋던지 자기가 평상시에 다니던 길목에 자그마한 변화라도 있으면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토끼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올가미를 설치한 장소가 태가 나지 않도록 나뭇잎을 긁어모아 두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고 위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단 한 번도 토끼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때때로 올가미에 걸린 토끼를 집에 가져가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부모님에게 칭찬도 들었는데 저는 수고한 대가를 한 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재밌기도 하고 혹시나 하던 기대감으로 가슴이 콩닥거렸던 추억이 가슴을 훈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저희들에게는 재미있는 추억거리들이었지만 산 짐승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나 추억으로만 돌리기에는 섬찟함이 앞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재미로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길에 구덩이를 파거나 양옆에 풀을 묶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묶어놓은 풀에 걸리거나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면 그것을 보고 재미있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도로가 포장되기 전 비만 오면 도로 위에는 여기저기 큰 웅덩이가 파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웅덩이를 더 크게 파고 도랑에 물을 그곳으로 흘러가게 해서 웅덩이를 가득 채워놓고 어쩌다 한 대씩 지나가는 자동차가 그곳에 빠져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으로 그때 일을 고백하면서 당시에는 즐거운 놀잇감으로 생각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주었나 생각해보니 미안함이 앞섭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러한 장면을 정확히 짚어 이야기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이 말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교묘한 방법을 쓰면 결국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함정에 빠져서 곤란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어릴 때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 친구들과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고 날이 어두워 집으로 돌아간 저희들은 다음날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지나가다가 저희들이 빠져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희들은 악한 마음을 했다기보다는 재미있는 놀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상대방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하여 만든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함정이 상대방에게 큰 어려움을 주어 곤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개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하만입니다. 에스더 3장 5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개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고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매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당시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은 일개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데 앙심을 품고 모르드개의 민족인 유다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제목은 한 민족이 왕의 법보다는 자신들의 법을 먼저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진멸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자금은 자신이 내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이발에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법령의 내용은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하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는 모르드개를 죽여 매달기 위하여 높은 장대까지 세워놓았습니다. 하만은 유대인과 모르드개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함정을 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개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만의 모든 꾀와 함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전 말로 홈런을 치셨습니다. 에스더 7장 9절로 10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개를 달고자 한 그 나무에 하만을 타니 왕의 진노가 그쳤더라. 우리가 긴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만의 계획이 탄로나고 함정이 탄로나고 오히려 하만이 자기 함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를 달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교훈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솔로몬의 이 교훈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만 봅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